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9번째 시즌 4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9번째 시즌에서는 청교도들의 17세기 청교도들의 기도교과서라고 부를 수 있는 책인 기도의 영성이라는 책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책에서는 세 번째 챕터인 기도와 관련된 의문과 대답이라는 챕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챕터에서 존 프레스톤 목사님은 기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질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존 프레스톤 목사님이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대답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기도하면서도 헛된 생각에 빠져들고 마음도 내키지 않으며 여전히 산만한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기도 생활에서 제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기도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쉽게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러 앉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모으기가 너무나 힘들고, 설령 기도하러 앉았어도 헛된 생각들, 산만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한참 기도를 집중해서 하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잡다한 생각들에 빠져서 생각이 방황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기도 하고, 기도를 충분히 못하기도 하고, 기도에 대해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질 때가 많은 것이죠. 자, 그 질문을 제일 첫 번째로 던져놓고 존 프레스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산만한 생각은 우리의 태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또 유혹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약함을 잘 알고 계시고 끈질긴 회방꾼인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산만한 생각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든 유혹 때문에 오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산만한 생각에 흔들리는 까닭이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한 데서 비롯되었거나 기도의 의무에 마음을 집중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죄가 된다. 그것은 아예 기도의 의무 자체를 태만히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불경스러운 죄다. 여러분, 존 프레스톤 목사님의 대답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의 헛되고 복잡한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는 어리석은 삶을 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헛된 생각에 빠지고 산만한 생각에 마음이 끌려다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을 함으로써 먼저 해결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와야지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풀어놓고 세상에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 놓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런 요행을 바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채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고 집중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진지한 열의도 있지만 원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기도 시간에 우리를 공격해서 산만한 생각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오히려 더 고집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산만한 생각이 우리를 흐트러뜨려 놔도 나는 기도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는 일을 하게 될때 우리 마음의 그런 영적인 근육들이 발달해서 산만함에 휩쓸리지 않는 힘이 생기는 거고 사탄도 좀 산만한 생각으로 공격을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처음에는 약이 올라서 더 공격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제풀에 제게 꺾여서 공격하지 않고 그냥 아예 쟤는 아무리 내가 공격해도 어차피 기도하는 애야 라고 생각하고 다른 먹잇감을 찾으러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만일 기도 시간 가운데 헛된 생각에 빠지고 산만한 마음에 흔들리는 일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나 외부의 공격 때문이라면 오히려 더 고집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에 매달릴 때 산만한 생각에서 오히려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오늘은 정신이 사나우니까 마음이 산만하니까 다음에 좀 마음이 잘 집중되면 와서 기도해야지 이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존 프레스턴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마음이 무기력하고 무감각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때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의 자리에 이제 나아갔는데 사실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때도 있어요. 기도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그냥 마음이 꽉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포기하고 다음으로 미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죠. 존 프레스턴 목사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런 때에라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혼란한 마음을 방치하면 안 된다.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심령을 방치하면 안 된다. 처음에는 마치 몸이 덜 풀린 것처럼 마음이 무기력하고 둔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다 보면 다시금 활기와 힘을 회복하게 된다. 생나무로 불을 지피려면 처음에 한참 동안 바람을 불고 부채질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나무가 말라서 불이 붙게 된다. 우리의 마음도 기도 시간에 그와 같다. 마음이 북돋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한참을 하다 보면 결국 북돋아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상태에 놓여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아, 오늘은 기도할 그런 상황이 아니야. 아, 오늘은 그냥 기도를 안 하기는 그렇고 한 5분만 좀 살짝 기도하다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오래 기도할 작정을 하고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의 열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머물리라 결심하고 실제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비록 그날의 마음이 뜨겁게 회복되는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버리고 나중으로 기도를 미루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행진할 때 군악대가 이렇게 막 북도 크게 쳐주고 나팔도 불어주고 막 흥을 돋우면 군악대가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힘있게, 얼마나 흥겹게 행진을 하겠어요. 지켜보는 사람들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생겨서 군악대가 못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행진을 하는 군인들이, 행진을 하기로 돼 있는 군인들이 군악대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군악대가 없으면 사실 행진하기가 참 퍽퍽한데 자기들이 행진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켜보는 여러분 입장에서 군악대의 멋진 연주에 흥겹게 행진하는 군인들도 멋있어서 박수를 치겠지만 군악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하려고 애쓰는, 행진을 하는 그 군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더 큰 박수, 기립박수라도 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마음에 활기와 활력과 에너지가 있어서 막 기도를 뜨겁게 할 수 있을 때 그런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지만 내 마음이 어떤 이유에서건 무감각해져 있고 무기력해져 있고 기도할 의지를 많이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서 하나님께 내 음성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고 그래도 기도하는 그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더 대견하고 더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대로 마음이 무기력하고 무감각할 때 좀 5분만 기도하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물러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10분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날은 내가 20분 기도하리라, 오늘은 아니면 내가 30분 기도하리라, 이렇게 오히려 더 그 기도 시간을 늘려서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죄로 인해서 양심이 상처를 입었을 때에도 늘 하던 대로 아침이나 저녁에 기도하러 나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죄를 날마다 짓게 되는데 죄를 지으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에이, 이까짓 것, 육신이 약한데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를 구하면 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던 목소리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에게 얼굴을 싹 바꾸고 딴소리를 하죠. 너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놓고 무슨 염치가 있어서 기도하려고 그래? 무슨 염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일이 중단되고 머뭇머뭇거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존 프레스턴 목사님이 청교도들의 대답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기도하기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기도는 우리가 언제나 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임무이다. 우리의 어떤 잘못도 우리가 아예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보다 더 나쁘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식이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안 만나려고 하거나 아버지에게 말도 하지 않거나 아버지의 집에서 뛰쳐나간다면 그거야말로 더 큰 잘못이고 아버지께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않았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상의 일들을 멀리했고 회개하고 양심을 새롭게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었다. 죄를 범한 직후에는 부드럽던 양심도 시간이 갈수록 굳어지고 뻔뻔해진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나중에 더욱 겸손해질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당신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기도의 자리에 절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로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기억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 대답도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대답이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기도의 문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문도 열려져 있고 그 똑같은 죄에 다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기도의 문도 열려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그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서 기도하러 나아가는 마음을 꺾어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급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온갖 감언 이설로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죄를 지은 다음에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꺾어 놓는 죄책감으로 꺾어 놓는 그 마귀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마귀의 달콤한 감언 이설에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마귀가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꺾어놓고 기도하는 자리에 네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나간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는 그런 속임수에 절대로 두 번 그렇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용서가 있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죄보다 더 넓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시고 오히려 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자, 네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형태의 기도문을 사용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회개 기도 시간에 공적인 기도문을 하나씩 만들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어떤 특정한 형태의 기도문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게 성경적인가? 그게 옳은가? 그게 유익한가?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존 프레스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형식이 있다. 그리고 시편이 오랫동안 기도문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형태의 기도문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반대가 있다. 압축된 기도문을 사용할 경우 기도의 심령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형식에 매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속박되고 제한되어서 자유롭게 충분하게 기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만일 심령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일정한 형태의 기도문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기도를 듣는 자의 영이 제한되고 통제된다 하더라도 실상 기도하는 자보다 영성이 더 깊고 넓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특정한 형태의 기도문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타당하지 않다. 약간 좀 어려운 대답인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형태의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성경적으로 볼 때나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특정한 형태의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자유롭게 충분히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문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기도문에 한정되어서 기도하고 그 이상으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충분하게 길어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문 사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존 프레스톤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물론 어떤 특정한 기도문이 있으면 그 기도문에 어느 정도는 제한이 되겠지만,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문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나가는 것은 극단적인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예배 시간에 보면 회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처음에 공식적인 정해진 기도의 형태를 따라서 같이 기도문을 읽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드리는 것은 이 두 가지 단점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극단적인 대답을 취하는 것보다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언제나 소리를 내서 기도하거나 항상 어떤 특정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시는 내용인데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누워서 좀 기도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목사님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이렇게 추리닝 입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꼭 그렇게 옷을 잘 입어야 되나요? 뭐 이런 이제 질문을 이제 하시는 순수한 분들도 계시는데, 자, 존 프레스톤 목사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특별히 공손한 몸짓이 표현되어야 한다. 우리가 공적인 기도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경우는 약간 다르다. 물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다. 걸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다. 다만 그 모습들이 마음속에 있는 존경심을 표현하는지에만 유의하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이것이 최상의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기도를 분발시키고 도울 수만 있다면 그 없던 몸짓이나 자세도 무방하다고 말할 수 있다. 기도의 음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언제나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받으신다. 몸을 가지고 있고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라면 반드시 소리를 내서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 영혼의 내적인 행위를 보신다. 또 우리 영혼은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목소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의 몸짓과 자세와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이 마음을 분발시키고 기도를 돕기 때문이다. 목소리를 내므로써 우리의 생각이 산만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만일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리의 생각은 더욱 산만해질 것이다.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생각이 어디론가 흘러갈 것이다. 그럴 때에 목소리를 사용함으로써 생각이 산만하게 흩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세는 꼭 정해져 있는 자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공손함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면 된다는 것이죠. 만일 어떤 분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분이 허리를 다쳐서 앉아 있을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누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건강해서 단정하게 앉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워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단정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로 세우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되겠죠. 그렇게 기도의 자세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자세인가,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몸으로도 얼마나 공경심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산책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꼭 우리 한국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러면 막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막, 막 몸을 상체를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고개를 떨궜다가 올렸다가 막 이런 자세들을 연상하기가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자, 음성의 사용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음성의 사용이 유익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묵상 기도를 해보면 이게 아주 아주 기도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오늘날 관상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개신교회가 오랫동안 실천해 놓은 기도 생활과 전혀 다른 것이고요. 목소리를 내서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단지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도 막 크게 소리 질러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있으니까요. 누가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기도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의 기도를 듣는데 빠져버리게 되니까요.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음성을 사용하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음성 사용이 적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면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막 크게 기도할 수도 있고 서곤서곤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중대한 일 때문에 바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존 프레스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상황에 따라 길게 기도할 수도 있고 짧게 기도할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야 한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말로 시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전히 기도의 의무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만이 있을 뿐이다. 이 명령을 최대한 실천하라. 짧게 기도하더라도 최소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는 말라. 첫째, 당신이 게을러서 시간을 아끼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부족한 곤란한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둘째, 만일 긴급한 일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다면 다른 때에 그것을 보충해라. 셋째, 너무 많은 일에 매달려서도 안 된다. 만일 일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 없다면, 그래서 거룩한 의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문제를 만든 것이다. 넷째, 대부분 기도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다른 수단을 더욱 의지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찾도록 명령받았다면 다른 수단들을 활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존 프레스톤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기도는 결코 다른 수단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때그 소원이 열렬하다면 우리는 자연히 다른 수단들을 부지런히 활용하게 된다. 그것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간구하는 모습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도만 할 뿐 수단들을 활용하는데 태만하다면 단언하건대 그것은 게으름뱅이의 욕구에 불과하다. 우리의 기도는 수단들을 배제한 채로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단들을 통해서 복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올바른 수단만 사용해야 된다. 둘째, 수단을 활용하고 기도할 때에는 언제든지 기도 속에서 확신을 얻어야지 수단 자체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어떤 특정한 수단에 집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1차적인 의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약품들이나 의술을 의지하는 것이 2차적인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약을 먹고 의사를 만나고 우리 몸을 보양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돌보셔서 내가 돌봄을 받을 거다. 이제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단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자,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존 프레스턴 목사님의 대답을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에게 기꺼이 최선의 일을 행하시라고 믿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비록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과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명령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예수님의 보장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약속을 받은 적도 없고 어떤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마음껏 아뢰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의 가족의 구원,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구원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욱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구원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알지 못해서 망설이는 분이라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과 기대로 계속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 역시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일들이 즉각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거죠. 존 프레스턴 목사님의 답을 들어보십시오. 한 가지 확실한 규칙이 있다. 곧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깨닫는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다. 만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중보자로 보내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거두어 가셨을 것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소원이 일어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 중에 하나가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혹시 안 들으시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요구하셨을 때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다그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디 도망가서 우리 기도 안 듣는 시간이 따로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한 우리의 기도는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아예 귀 닫고 안 들으시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르게 더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써야지 괜히 내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혹시 기도의 응답이 생생하게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혹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면,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기 때문에 일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고 기억하고 계시며 응답하셨고 앞으로 응답하실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면 어떡하나, 나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 나는 기도할 때 말도 잘 표현 못하는데 내 기도 안 들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모든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아뢰지 못하는 우리의 필요도 다 보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완전하게 듣고 계신 분이시니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좀 분량이 많아서 시간이 좀 오래 지나갔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바쁘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해결돼야 할 의문점을 반드시 해결하고 기도 생활 가운데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